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로켓포를 획득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호들갑은 가능한 한 무력 분쟁을 오래 끌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한 군사적 상황을 바꾸게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저 유사한 로켓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로켓포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아직 타격하지 않은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한 파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4대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를 포함해 헬리콥터, 제블린, 레이더와 전술 차량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는 다연장 로켓 체계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국도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M270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X-22 순항미사일을 수도 크이우를 겨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6시경에 발사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자국의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는 수도 남부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한 개의 군사 목표와 한 개의 민간 목표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 우크르잘리즈니차의 최고 경영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씨는 복수의 미사일이 열차 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한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자신의 회사가 군사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보도를 일축하면서 검증을 위해 기자들을 공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나는 공식적으로 공장 부지 내에 어떤 군사 장비도 없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이 공장은 곡물 수출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열차 수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간인들이며 또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서방으로 수출하는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발트해에서 5일부터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톱스로 불리는 이 훈련에는 아직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16개국, 7천여 명의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참여합니다. 또 45척의 군함과 75대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수륙 양용함 키어 사지호를 파견했습니다. 키어 사지호는 길이 250m의 해상작전 헬기 등 전투기 26대와 병력 2,600명을 싣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나트는 발톱스 연례 해상훈련은 어떤 특정한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토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서 합동군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4일 스웨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이 이번 훈련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연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트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행동들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도 우리는 결코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북한이 최소 6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8분께부터 9시 43분께까지 평양순환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호주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지난 26일 남중국해를 초계 중이던 호주 정찰기에 위협을 비행한 것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오늘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어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 오늘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이 쏜 미사일은 주한미군 1발, 한국군 7발 등 모두 8발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합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 합참 발표 낸 성명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한연합군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실사격 연합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은 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10km에서 670km, 고도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 등으로 탐지됐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탐지된 재원으로 미루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 4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언급, 대북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의 연합사격은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핵화나 이런 진영성을 보여줄 경우에만 길을 열어줄 수가 있지 도발로선 얻을 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례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5일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세 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입니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미한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에는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전단을, 미국 해군은 항모 등으로 구성된 제5 항모 강습단을 동원했습니다. 양국이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미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네 군데에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대응, 특히 요격체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은 올 들어 ICBM 6차례를 포함해 평균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긴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 강화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과거 미한 양국의 대응 매뉴얼들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의 한미의 대응 매뉴얼이 지금 복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복원되는 첫 대상은 한미의 전략자산. 전략자산 중에도 B1B 같은 비핵 전략자산이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사되고 그 다음에 8월 달 연합훈련에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할 때 거기도 이제 어떤 수준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이 될지 아마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복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미한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현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양측 모두 고비형 구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핵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막느냐, 그다음에 핵실험을 한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미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연합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핵실험 등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하반기에 다양한 연합훈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인 3일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버그 대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문화를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의 인사말이 담긴 동영상도 소개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영상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며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돼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인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미국인들과 대사관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며 곧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5월 초 미국 상원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공식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아 그동안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주 콜롬비아 임시 미국 대사들이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올 여름에 주한 대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1년 5개월 가까이 공석입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면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김 미국 랜디 연구소 정책분석관은 3일 VOA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골드버그 신임 대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미한 양국이 북한 무기 도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골드버그 대사가 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대중국 협력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분석관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반응에 여전히 민감하지만 계속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있지만 그 기대는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동맹, 중국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위기와 공급망 보건력 문제, 기후변화 등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긴박한 현안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콜라 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하고 다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으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한반도와 일본 상공이 아닌 중국 해안에 가까이 붙어 비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인 컨벤센트가 3일 중국 영해 가까이서 근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컨벤센트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비행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한 뒤 칭다오 인근 해안까지 북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 대학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도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인 컨벤센트가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컨벤센트가 중국 영해 기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는 29해리까지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벤센트 등 미 정찰기가 중국 해안 가까이에 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3월 23일 미 공군 소속 컨벤센트 정찰기가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나면서 중국 해안에 25해리까지 비행해 인민해방군을 정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이 두 대만 보유한 컨벤센트는 적의 레이더 점포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찰기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컨벤센트의 중국 근접 비행 등 정찰기 배치가 동맹국과 파트너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컨벤센트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한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일본 상공을 포함해 중국 해안 근처까지 비행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일본 상공에 출격했으며 같은 시간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코브라볼 정찰기도 포착됐었습니다. 또한 미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F-35A 전투기 12대가 이를 주일미군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수억 달러어치를 탈취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이런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여러 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은행들을 강탈해 수억 달러어치를 훔치면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이들 국가가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국가와 그 대리자들이 우리의 민주, 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많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무역 기밀, 지식 재산권을 탈취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며 미국의 민주적 절차에 악의적이고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적 공격 위험에 빠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제재 회피 행위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3월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은 당시 사건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하기도 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법무부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당국,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일삼는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경우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보복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창립 회원국으로 합류하며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내지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달 26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경제적 강압 문제가 미한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big issue in the ROK. We know that. And you know, these are discussions that we've been having with the ROK since the beginning.
케이건 선임 국장은 이것이 한국에서 큰 문제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리도 알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이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직면했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래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2020년 호주에 대한 수입 통제 등 각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적 문제 등과 연계된 수십 건의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의 카일 페리어 학술 담당 국장이 3일 VOA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섰을 당시 트럼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hen China retaliated against South Korea, it really revealed a and the US didn't do anything. It really revealed a clear double standard.
페리어 국장은 당시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한국이 보복을 당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정부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반응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의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공통의 도전 측면에서도 연대하려 한다고 페리어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느낄 수도 있는 위기감 고조에 대해 더 자각하고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바이든 정부가 공통의 원칙과 우려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조직하고 있다며 따라서 IPEF에 합류하는 국가들을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ince organizing the region around common principles and common concerns, since that is the centerpiece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고 협력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잠재적 보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안별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보호막을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message I think that the US is trying to sen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actually, which is actually quite differ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ach is to build solidarity among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어 국장도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보장들을 미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shouldn't just be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build a regional framework here. I think there needs to be a group of countries that agree if we're being targeted by the Chinese.
미국 혼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지역적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압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서로를 돕는 데 합의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현재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이 단결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really think we're seeing is the alignment of the like-minded democracies, the Quad, South Korea, people who join IPEF.
맥스웰 연구원은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따르고자 한다며 이것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계속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할 것이지만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 국가들의 집단적 행동은 중국의 경제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개의 IPEF 참여국의 국내 총 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약한 고리로 간주하고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hat under the previous president, China thought that it could possibly push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전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압박하면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새 정부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본 원칙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에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도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밝혔습니다. 회원국인 북한이 계속된 위반 사실 통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오는 9월 총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가 사전 예고 없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3일 성명을 통해 아이카오 이사회가 이번 주에 열린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 민간 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5, 232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이카오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 민간항공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아이카오의 표준과 권장 관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6개 아이카오 회원국의 외교대표로 구성된 아이카오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인 기술적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카오는 또한 이사회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조 K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오는 9월 소집될 예정인 제41차 아이카오 총회에서 모든 아이카오 회원국들의 관련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카오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조 K항은 협약국이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위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북한은 19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항공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아이카오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 범죄를 다루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는 물론 탈북민들과도 계속 관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일 발표한 유엔 인권보고서 2021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측은 납치, 강제 실종에 관한 주제 보고서를 올해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피해자 가족과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1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O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유엔인권기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유용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보고서의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등 구금시설의 인권유린, 이산가족, 실종, 납치, 그리고 식량, 보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권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과 구금, 종교의 자유, 아동권리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와 팬데믹 기간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임무와 관련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북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로 인해 지난해 한국과 관련국 방문도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문제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최고대표 사무실과 특별보고관은 남북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 위험에 놓인 중국과 제3국의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과 협력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탈북민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과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며 이런 활동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 기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을 방문해 북한 내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탈북민과 관여함으로써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64명과 다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공개 정보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유형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비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국경 통제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민 수가 크게 감소했고 각국의 코비드 관련 여행 제한으로 유엔 측과 관계자들과의 접촉 기회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앞세워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it's Ukraine. There are just so many other issues that are going on.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고 이외에도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은 실무급에서 추천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현재 국내 정치, 총기 규제 문제, 대외 관계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북한 인권특사 인선안이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오르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유야 있겠지만 썩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need to have someone who focuses on that issue for the intern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5년 반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만 탓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관련 대사를 임명하면 미국의 특사 임명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북한 인권특사 공석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는다면서 과거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명에 9개월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인선 절차가 더뎌서 그런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훌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지 대표는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의 현 움직임에 대해선 들은 바 없지만 북한 인권위원회 공동의장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을 지낸 카트리나 스웻 렌토스 재단 회장이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같은 인사가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선택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특사는 미 정부 내에서 물론 유엔 회원국들과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사 지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특사 시절 북한과 협상을 하며 대북 인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진전이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still very important to have it, even if you're not making great progress on it.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특사는 국무부와 미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이라는 기치를 옹호하는 자리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 지원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의 치어리더이자 촉진자라며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한 동맹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특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돕고 있지 않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풀타임 챔피언인 북한 인권 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북한 인권법과 대북 제재 강화법의 목표가 최대한 이행되고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관련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특사직은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회는 북한 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5년마다 의결하며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경우 평양과 지방에 대한 고질적인 성분 차별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한 지방 주민들이 더 소외될 수 있다고 미국의 대북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기구의 한 전직 북한 담당자는 대북 지원에 있어 성분 차별의 벽을 뚫는 게 큰 과제라며 취약계층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대변인은 지난 2일 VOA에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 백신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백신 제안을 받아들여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백신 종류와 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북한 당국도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일 경우 북한에서 공평한 백신 분배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의료 상황에 정통한 북미 관계자는 3일 VOA에 북한 당국이 어떤 종류의 백신을 수용했는지 등 여러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양질의 백신이 도입되면 평양의 모든 엘리트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최우선 순위는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른 주민 우선이 아니라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암울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산 백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양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할 것이라며 백신을 냉장 보관할 인프라가 지방에 전혀 없는 현실도 일반 주민들에겐 또 다른 악재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3일 VOA에 북한에 외부 지원을 할 때 모든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도 식량이나 다른 약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when you deliver outside assistance to DPRK.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배경에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제도가 있다면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성분 제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성분에 따라 지원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 must say for Songbun, unfortunately, international agencies have never been able.
유엔이 보여주는 여러 보건 관련 지표들은 결핵을 비롯해 평양과 지방 주민들 사이에 복지와 건강 상태 등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지만 과거 국제기구들은 지방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북한 당국과 끊임없이 협상해야 했다는 겁니다. 소바지 전 소장은 북한 당국이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배경에 이런 성분 차별에 따른 공급의 투명성 보장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코백스가 모든 백신 수혜국에 엄격한 분배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전달 체계에 있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 조건으로 삼듯이 코백스도 이런 분배 계획에 대한 보장 없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백스는 지원 대상국에 대해 코로나 대응 상황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 요구, 공동평가와 모니터링을 전제하고 있으며 백신 할당에도 독립적인 할당 검증 그룹인 IAVG와 공동 할당 태스크포스인 JAT가 관여해 공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배려해 백신과 경제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북한의 보건 상황을 20년 넘게 연구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공중보건대학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기만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주체에 대해 말하는 많은 것이 오랫동안 거짓이었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경제와 의료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 truth is much of what they're saying about Juche has been a lie for a long time. We know this.
로빈슨 교수는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씨 정권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권위주의적 엘리트들의 작은 집단이며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순 있지만 과거와 같은 형태로 지원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신과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보단 북한 체제와 내부 시스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 내 심각한 도농 격차, 지방 주민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과거 미국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양강도 주민은 지하실에 살고 있고 평양의 엘리트들은 고층의 고급 주택인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의 보건 의료 지원을 집중하고 동요나 적대 계층은 거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저조한 영양 문제로 면역 체계가 약한 지방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차별이 국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최초로 제출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가실행 계획서에서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하며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인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중 하나인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 철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원칙과 의무를 북한은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성분차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한 뒤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은 채 차별 철폐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 등 10여 개 나라는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공공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보장할 것, 가정 배경과 정권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 등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질문서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차별 없이 일반 주민에게 분배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힌 132개 권고안 가운데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공공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보장하라는 핀란드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그나마 식량과 약품 등 생필품 문제를 해결했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와 규제 강화로 이런 방식마저 거의 택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VOA에 김정은의 코로나 발병 전에는 장마당 활동을 통해 얻던 충분한 식량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한된 자유를 잃게 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규제들은 훨씬 심한 박탈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코로나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그가 집권한 이후 어느 때보다 나라를 더 어둡고 힘든 곳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 남부 새벽부터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 13도, 최고 22도, 신우주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22도, 강계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8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4도, 최고는 24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최저 11도, 최고 17도, 장진 흐리고 최저 6도, 최고 12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7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원산 흐리고 오전에 비,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7도. 삼지연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3도, 최고 14도. 해상 날씨, 동해 전해상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2 내지 4, 오후에는 2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2 내지 4미터입니다. 서해 전해상 흐리고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로켓포를 획득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호들갑은 가능한 한 무력 분쟁을 오래 끌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한 군사적 상황을 바꾸게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저 유사한 로켓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로켓포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아직 타격하지 않은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한 파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4대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를 포함해 헬리콥터, 제블린, 레이더와 전술 차량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고속기동 로켓 포병 로켓 체계는 다연장 로켓 체계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국도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 M270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X-22 순항미사일을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6시경에 발사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자국의 반공 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는 수도 남부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한 개의 군사 목표와 한 개의 민간 목표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 우크르잘리즈니차의 최고 경영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씨는 복수의 미사일이 열차 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한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여행 운행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자신의 회사가 군사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보도를 일축하면서 검증을 위해 기자들을 공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나는 공식적으로 공장 부지 내에 어떤 군사 장비도 없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이 공장은 곡물 수출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열차 수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간인들이며 또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서방으로 수출하는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발트에서 5일부터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톱스로 불리는 이 훈련에는 아직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16개국 7천여 명의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참여합니다. 또 45척의 군함과 75대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수륙 양용함 키오사지오를 파견했습니다. 키오사지오는 길이 250m에 해상작전 헬기 등 전투기 26대와 병력 2,600명을 싣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나토는 발톱스 연례 해상훈련은 어떤 특정한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토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서 합동군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4일 스웨덴에서 연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이 이번 훈련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연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트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행동들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도 우리는 결코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북한이 최소 6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8분께부터 9시 43분께까지 평양순환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호주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지난 26일 남중국해를 초계 중이던 호주 정찰기에 위협 비행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국방부는 중국의 제16 전투기가 국제연공에서 자국의 P-8A 포세이돈 전찰기에 통상적인 정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호주 P-8 정찰기에 중국 제16 전투기가 접근했다가 빠른 속도로 P-8을 가로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전투기는 챕을 뿌려 일부가 정찰기 엔진으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